계시록 9장 12절에서 21절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요. 일곱 나팔이 부는 사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다섯 번째 나팔이 분 사건을 살펴보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세 번 남아있는 화 중에 첫 번째 내린 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까지의 나팔이 불고 아직 세 번의 화가 남아있다. 그래서 다섯째, 여섯째, 일곱 번째 나팔이 불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고 다섯 번째 나팔이 그 첫 번째 화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믿지 않는 세상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시냐 하면 사단과 그 종들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사단과 그 종들이 세상 죄인들을 미혹하게 하여 세상 죄인들이 쉼이 없는 고통의 현실을 맛보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세요.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나팔이 부러짐으로 내리는 심판의 재앙들이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아직 최후의 심판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삶이 쉼이 없는 고통의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죄인들이 감추고 살아가고 묻어놓고 살아가고 애써 잊으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웃고 다니는 거지 사실 실제로 이 삶의 비참한 현실들을 들여다보고 들여다보면 정말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죽고 싶을 정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아직 최후의 심판은 아니라. 믿지 않는 죄인들은 이러한 심판 아래에서 쉼이 없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구원자 예수님께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마음이 딱딱해져서 자신들의 비참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고 부인하고 잊으며 살아가요. 그래서 최후 심판의 날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고는 항상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며 거짓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천국의 현실을 맛보며 살아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나누는 예배의 교제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천국의 현실을 맛보며 살아가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천국의 삶이 지금 이 땅에서도 시작되어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믿지 않는 죄인들도 그런 현실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부터 지옥의 현실을 맛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천국의 그 영원하고 죄가 없이 완전한 현실을 다 누리지는 못하지만 그 현실을 맛보며 살아가듯이 아직 세상 죄인들도 지옥의 현실을 완전하게 누리는 거는 누린다 그러면 이상하지만 완전하게 그 현실에 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그 현실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삶이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오직 자기의 세상 정욕을 따라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결국은 사망과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삶. 이 삶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쉼이 없는 삶. 평강도 없는 고통과 괴로움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지옥을 맛보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쉼이 있도다. 쉬는 삶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쉼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쉼이 없습니다. 주님께로 와야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로 오지 않으면 이 쉼은 절대로 맛볼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쉼이 없는 괴로운 삶을 살다가 결국은 악할 대로 악하여져서 지옥으로 가서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의 심판을 받으며 영원토록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주님이 이제도 자기 생명까지 바치며 주신 영원한 천국의 안식과 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주님께로 늘 나아가 이 쉼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쉼이 없는 세상 죄인들처럼 그저 세상과 우리 정욕에 매여 살아가는 그 삶에서 늘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와서 그 안에 있는 쉼을 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면 여섯째 나팔이 불고 두 번째 화가 임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시 기억할 것이 뭐냐 하면은요. 그 일곱인을 떼는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일곱 나팔이 부는 것도 이게 역사적인 순서로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전체 말씀도 1장부터 21장까지 그 계속해서 역사적 순서로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반복도 있고요. 같은 사건을 여러 면으로 보여주시는 것도 있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지만 또 초림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이렇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역사적인 순서로 볼 수가 없는데,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도 이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일곱 인이 떼어지고 난 다음에 일곱 나팔이 또 불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사건이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말세 때, 즉 교회 시대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순서와 상관없이 반복해서 여러 면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보여지는 일곱 재앙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재앙이 오는 게 아니라 순서 없이 여러 면으로 말세의 심판의 현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있게 될 사건들, 말세의 재앙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맨 마지막 것들 있죠. 일곱 번째 것, 즉 일곱 번째인 일곱 번째 나팔이 불고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것은 최후의 심판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이 내려지는 것과 연결되는 것. 마지막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계속해서 이 나팔이 부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계시록 9장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자,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이 불고 두 번째 화가 임하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 내 뿔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 금제단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금제단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었죠? 생각나세요? 계시록 6장에서도 보았고 계시록 8장에서도 보았는데요.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기도 제단이 나와요. 이게 금제단이에요. 여기는 어떤 곳으로 나오죠?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이른 천국 백성들, 천국에 속한 그 성도들의 영혼이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 또 제단이 기도하는 모습과 연결이 되죠. 계시록 8장 3절에도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금제단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와 더불어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 받쳐지는 곳. 그래서 천국에 직접 들어가 있는 성도들의 영혼들도 그 금제단에서 기도하지만 우리들의 기도도 마치 금제단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향이 되어 그 제단에 계신, 제단 앞에 계신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그 천국에서 그 제단을 보여주실 때, 금제단을 보여주실 때는 천국 성도들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받쳐지는 곳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도들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천국 백성들의 기도가 받쳐지는 곳에서 한 음성이 나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죠. 이 제단 사이에서 한 음성이 나오는 것은 그 제단 앞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서 천국 백성들과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모습으로 볼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뜻을 이루시는데 말씀으로 이루세요. 거기서 음성을 내시며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이제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며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모습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아름다운 향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신다는 거죠. 말씀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음성, 어떤 말씀을 주셔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뭐예요? 심판과도 같은 재앙을 이 땅에 내리십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의 응답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걸 위해 직접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심판을 좀 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천국 백성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방금 읽었던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에 천국 백성들의 기도를 보면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 원수들을 물리쳐달라. 그 얘기는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대적들과 원수들이 최후 심판을 받게 되는 그날. 그날이 오는 것을 위해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는 말세의 재앙들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세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도 같은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과 천국 백성들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깨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를 응답하시고 이 말세 때에 이 교회 시대의 심판과도 같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씩 나팔을 불게 하고 하나씩 인을 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을 내리기 위해 이제 성도들의 기도 속에 마침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것으로 모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겠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로 우리의 기도의 모든 응답이 그때다 성취되지만 그 현실이 지금도 이뤄가는 것을 말세의 재앙들이 내리는 걸로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 시기도 팬데믹이라는 말세 때의 재앙들이 내리는 것도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도 볼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알려주고 있고 이 말세의 재앙들을 통해 심판과 구원 사역을 이뤄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금제단을 볼 때에 그 9장 13절을 보시면 금제단 내 뿔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금제단의 내 뿔은 뭘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내 뿔. 우리가 예전에 그 구약에서 구약의 제단에도 이내 모퉁이에 뿔을 만들게 하셨어요. 혼을 만들게 하셨는데 그 뿔은 뭘 가리키고 있었냐 하면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것이 이 뿔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으로 가면은요. 이 제단의 내 뿔에 희생제물의 피를 바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단에 나와 자기 죄를 속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열왕기상 1장과 2장으로 가면은요. 어떤 자가 큰 죄를 졌지만 이 제단으로 나와 제단의 뿔을 잡을 때 하나님이 그 자는 해치지 못하게 하셨어요. 용서함을 받고 자기 목숨을 건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 뿔은 하나님의 그왕 대신 권능을 보여주기도 하고 은혜의 하나님의 그 속죄와 용서의 은혜를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자기 백성들은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주권적인 권능으로 죄악 세상에는 말세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모퉁이라는 것은, 내 곳이라는 것은 온 사방을 가리키는 거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능과 은혜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온 세상에서는 심판을 내리시는 왕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모습으로 볼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4절에 그렇게 음성이 나와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어떻게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말씀하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14절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어떤 명령을 내리신다고요? 결박당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여기 보면 결박당한 네 천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네 천사들을 결박에서 풀어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시고요. 온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 재앙을 내리게 하세요. 이들은 누굴까요? 그 앞에도 그네 천사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네 천사가 네 마리의 말처럼 세상에 보내지는데, 그거는 사방으로 보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들이 결박을 당해 있습니다. 그건 뭘 알려주는 걸까요? 결박당해 있는 것을 보면 천사는 천사인데 어떤 천사?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악한 천사들, 죄에 빠진 천사들, 사단의 종들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 희한한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다섯째 나팔이 불 때처럼 또 누구를 사용하세요? 사단의 종들, 악한 천사들을 통해서도 이 세상에 말세의 심판이 내리도록 허용하시는 모습이에요. 양면이 있는 거예요. 뭐냐? 그들은 이 악한 네 천사들은 결박당한 천사들은 비록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천사들의 죄악까지도 사용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어마어마한 가장 극심한 죄를 지게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쓰셨잖아요. 그와 같은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구약에서도 볼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심판하실 때 누구를 들어 사용하셨어요? 아수르를 쓰시고 바벨론을 쓰셨어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대적들로서 멸망을 당해야 되는 사단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을 빌어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시죠. 그와 같이 이 말세 때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종들을 통해 말세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악한 자들이라도 사용해서 악을 행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그런 악한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허용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박당한 내 천사들을 잠시 놓아주라고 명하세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잠시 놓아주라고 명하니까 활동을 하잖아요. 그 얘기는 사단과 악한 천사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쓰여지는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로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시편 2편 말씀이 생각나네요. 그 원수들이 아무리 대적하려고 해도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고 계시다. 비웃고 계시다. 오히려 그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도 악한 천사들도 아니 세상 죄인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이것을 믿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담대히 사단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물리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네 악한 천사들이 다섯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처럼 비록 세상을 미혹하고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으로 가게 하는 일로 사용되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해하지 못하게 하세요. 즉, 불신자들, 세상 죄인들만을 해하고 죽이며 심판으로 가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거하는 자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은 건들지도 못하게 하세요. 그런데 이 악한 천사들이 어디에서부터 노임을 받고 나오고 있다고 말씀하죠? 14절에 보면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들을 놓아주라. 큰강 유브라데.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 유브라데 강에서 실제로 그곳에서부터 악한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는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이 계시록은 구약을 배경으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연결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유브라데 강은 어떤 곳이었나요? 하나님의 언약 기업의 땅이었던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북동편에, 가나안 땅에서 북동편에 위치해 있던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강 동편에 어떤 나라들이 있었어요? 아수르. 바벨론. 구약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족속들, 사단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곳이 그 유브라데 강 동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족속의 손을 빌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 구약에서 표현하시는 것이 뭐였냐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대적들이 임한다. 혹은 유브라데 강이 흘러 넘쳐서 이스라엘을 덮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구약에서도 표현하셨습니다. 두 구절만 제가 가볼게요. 이사야서 8장 5절에서 8절. 이사야서 8장 5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의란 큰 하수 곧 앗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러니까 앗수르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고 이스라엘을 치는데, 그들이 갖고 있던 하수는 유브라데 강이었어요. 그 유브라데 강이 이스라엘을 뒤덮는 것으로 표현하십니다. 예레미야서 46장 10절. 예레미야 46장 10절. 그 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의 칼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치실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유브라데 강가에서부터 와서 희생제물로 삼으실 것이라는, 바벨론을 그렇게 표현하세요. 그런 것처럼 말세 때에도 하나님의 대적인 악한 천사들의 손을 빌어 온 세상을 미혹하고 심판하게 하실 때에도 마치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대적들이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것으로 구약과 연결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곳에서 지금 무슨 대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들이 이제 노임을 받게 되는데,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장 15절.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렇게 악한 내 천사들이 노임을 받아서 사방으로 온 세상에 재앙이 내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내 천사들이 그 연월일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데, 세상 죄인들 중에 3분의 1이 죽이기로 예비가 된다. 여기서 그 연월일시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뭐, 몇 월, 며칠, 몇 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정하신 때가 있다는 뜻이에요. 정확히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도요, 분명히 하나님께는 그 연월일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을 뿐이죠. 그 시간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정하신 때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하나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 지금 이 팬데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때에 깜짝 놀라게 하나님 뜻도 아닌데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정하신 때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고요.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이런 악한 천사들을 풀게 하고, 이들이 정말 세상 죄인들을 미혹하여 정말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돼, 이런 일들이 지금의 일이라는 거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게 하셔서 세상 죄인들 중에 3분의 1이 죽어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냥 안 믿는 사람만 골라가지고 그냥 재앙이 그들한테만 임해서 그들만 뭐 아파하고 죽는 거예요? 꼭 육체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것이 육체적인 어떤 그 재앙과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믿는 성도들도 같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죠? 앞에 다섯째 나팔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백성들은 절대 해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3분의 1이 죽는 것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자들은 해당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건들지 못하게 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현실로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성도라고 해도, 성도라고 해서, 뭐, 말세의 재앙들, 뭐, 팬데믹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안 걸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걸릴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말하는 우리가 심판을 받는 현실이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현실과 연결해서 보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재앙이 내리고 믿는 성도들도 그 가운데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는 영적인 죽음은 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으로 들어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셔서 천국 영광에 데려가시는 축복을 이루십니다. 따라서 악한 천사들이 내리는 재앙으로 인해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현실도 영적인 현실로 볼수 있다는 거죠. 사단의 종들인 악한 천사들이 이 세상을 거짓으로 미혹해서 예수님과 복음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그들이 죽어 심판으로 이끌어가는 현실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 때에 그 문설주의 어린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발라진 성령님이 거하신 저와 여러분은 멸망을 당하는 심판으로 가지 않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죄인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데도 멸망으로 가고 심판으로 가는데도 여전히 죽지 않고 남은 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말세의 재앙들이 임하고 심판과 같은 현실들이 임하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남은 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경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더욱 마음이 딱딱하여져서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더욱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하세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20절, 21절. 계시록 9장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세상은 더욱 이 말세의 재앙들 앞에서 마음이 딱딱하여져 더큰 악으로 갈 것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사단이 결박된 것에서 놓임을 받고 이 세상은 더 악할 대로 정말 많이 악하여져서 온 사방으로 참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이제 핍박하고 더큰 죄악으로 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3분의 1이 죽지만 아직 최후의 심판은 아니라고 하세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런 말씀들은 이 시대를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영적으로 보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일어나고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듯 육체적으로 눈으로만 보고 경험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다스리고 무엇을 이뤄가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영적으로 믿음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세에 재앙들이 내리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들을 누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세상 죄인들에게 재앙이, 심판이 내릴 것이기 때문에 세상 죄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너희 정신 차리고 돌아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가장 먼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좀 보라는 거예요. 그저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이뤄가고 계시는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뭔지, 분명히 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이제 또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고 있음을 보라는 거고요. 또한 반면에 하나님의 구원도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깨달으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더욱 회복해야 함을 알려주시는 거고요.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는 계속해서 심판받을 이 세상에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인내하라. 믿음으로 내가 다스린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끝까지 이기는 자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은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하셔서 끊임없이 회개와 믿음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더욱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깨어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고요.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두고 기도하며 더욱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시간에도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고 오늘 보면 16절에 나와요. 이제도 사단과 그의 종들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 세상을 미혹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9장 16절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이라는 것은 정말 원어적인 표현인데요. 2만에 만을 더한 거나 아니면 곱한 것. 2억으로도 번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능히 셀수 없는, 만만이요 천천 정도가 아니라 2만만. 능히 셀수 없는 사단의 큰 군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사단의 군대의 모습이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단의 군대가 사방으로 온 세상을 미혹하며 함께 멸망으로 이끌어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더욱 하나님을 대적할 거고요. 참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미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11장으로 가면 이러한 말세의 세상에서 사단을 통해 심판을 집행하실 때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 더큰 핍박과 고난으로 가요. 복음을 증거하여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더 그렇게 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더욱 진리 복음 위에 굳게 서라고 하십니다. 더욱 믿음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만 자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단을 바라보고 사단이 두려워서 사단하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키고 회개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싸움, 예수님만 자랑하는 싸움,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지키는 싸움,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고 더욱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깨어 기다리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지금 이 시기를 더욱 굳게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알려주심으로 우리의 반응은 오늘 본문에서 제단을 보여주신 것처럼 더욱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세의 재앙이 임하고 사단이 지금도 수도 없는 미혹을 할 때에 우리는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는 끝까지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고 사단을 물리칠 힘을 주시고 계속해서 충성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각 성도를 회복시켜 주세요. 한 사람도 이만만이나 되는 사단의 미혹에 빠져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그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사랑과 용서로 돌이키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를 더욱 굳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 말세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뤄가고 계시는지 오늘도 저희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더욱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 열망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천국에 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의 시험이 찾아오는 시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더욱 연단되는 시기가 되게 해주셔서 이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회복되고 예수님 닮아가고 천국 백성으로 굳게 서는 은혜를 이 시기에 더욱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에 또 주일 예배 9시 50분부터 찬송하며 드리는 예배에서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